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1년 중에 가족이 가장 그리운 때가 연말 연시죠.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이맘때쯤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한 미국인 가정의 사연. 가족의 소중함, 또 가족과 나눈 추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미 육군이었던 한 미국인 남성의 어린 자녀들의 사진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올랐습니다. 5살과 8살 난 형제가 아빠의 묘비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이 연말을 맞아서 이 군인의 부인과 자녀들이 암으로 숨진 아빠의 묘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묘비를 끌어안고 또 묘비 앞에서 이불을 깔고 낮잠도 자고 기도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빠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고인이 된 육군 하사의 미국인 아내가 그러더군요. 어린 형제가 아빠에게 요즘 자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받은 얘기도 하고 근황을 자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이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아이들이 아빠를 용감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이 영원할 거란 믿음도 나눴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본 미국인들,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점점 더 느낄 테지만 두 형제가 아빠처럼 든든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죠. 존 마이어가 부릅니다. Love on the Weekend 들어보시죠.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침묵을 깬 사람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해 동안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보통 한 가지 이슈에 해당하는 인물은 한 명 정도로 꼽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하나의 이슈에 불특정 다수가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내 성추행을 스스로 고발하는 사회운동이었던 미투 캠페인,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다 라고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고발한 여성과 남성입니다. 타임즈는 이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 The Silence Breakers라고 명명했습니다. 타임즈 주간지의 표지에는 이들의 얼굴이 실렸는데요. 유명 연예인, 사회운동가, 식당 종업원, 호텔 종업원, 사업가 등입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용기를 내 알렸고 이들이 고발한 해당 인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자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자, 유명 뉴스 진행자, 유명 영화 배우, 정치인 등 다양한 미국인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인데요. 타임즈지 측은 다른 수백 명의 여성과 많은 남성이 함께한 우리 표지에 실린 그 여성들의 충격 요법적 행동이 1960년대 이후 우리 문화의 가장 빠른 변화 중 하나를 촉발했다. 소셜미디어가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서 이 해시태그 미투는 지금까지 최소 85개 나라에서 수백만 번이나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는 지난 10월 초 미국 헐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충격적인 성 추문이 터진 미국 연예계를 시작으로 정가 언론계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지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고의 직장. 직장인들은 어떤 일터를 최고의 직장으로 꼽을까요? 일단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급여와 일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근무 환경,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자신의 꿈의 보탬이 되는 일자리를 꼽을 텐데요. 미국인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최고의 직장 순위가 선정됐는데요. 물론 미국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구인 구직 웹사이트가 선정한 것인데요. 1위로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5위로 꼽혔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과 생활관 균형, 급여, 기회 보장, 사기, 최고 경영자의 실적, 사내 문화와 가치 등입니다. 자, 이 명단에 10위 안에 들어간 테크 기업은 페이스북, 구글, 허브스팟,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얼티미트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고요. 100대 기업 안에는 19개가 포함됐습니다. 이 순위는 2015년 21개, 2016년 20개에서 소폭 줄어든 것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10년 전엔 회사의 평판이 좋은 직장을 꼽는 중요한 잣대였지만 최근 와서는 회사와 최고 경영자의 가치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자신의 가치와 회사가 추구하는 이념이 공명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 기준에 많이 부합했다면서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요즘 테크 기업들의 수많은 회의와 오랜 근무 시간 등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 페이스북은 정규직 사원의 첫해 임금이 최소 평균 연봉 10만 달러라고 이번 조사를 한 글래스도어가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국전쟁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5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한국의 이행보고서에 포함됐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 정부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듭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증명했다고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가 밝혔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북한이 이미 충분한 미사일 유도 제어 기술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으며 재진입 기술 또한 쉽게 갖출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스커드 수준을 벗어나 프로 무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6일자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미 정부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듭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고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에 조나선 맥도웰 박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미사일 능력을 갖췄으며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이 1960년대 소련 미사일 R-14와 매우 비슷하며 러시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7일자 보도입니다. 지난달 총상을 당한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미군의 신속한 대응과 후송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군인을 직접 후송한 미군 항공의 무후송 대원들은 꾸준한 미한 군사 연습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군사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대행이 밝혔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선제 공격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매우 안 좋은 옵션이라면서 현재로선 북한 핵을 일정 수준에서 저지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발표된 UN의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내용을 좀 훑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한국과 일본이 대북결의, UN 대북결의 2371호의 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지금 쭈루룩 나왔는데요.
네.
일단 어떤 대북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안보리가 한참 접수를 받고 있는 이행 보고서는 2371호입니다. 2371호는 지난 8월에 채택됐는데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죠. 2375호가 채택됐습니다. 그건 9월이었는데요. 2371호는 그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서 채택이 됐던 거고요. 여기는 석탄이나 그 해산물 이런 것들이 전면 수출 금지 분목으로 좀 되면서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375호는 12월 중순까지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제출을 좀 해야 되는데 2375호에는 섬유 그리고 원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한참 공개되고 있는 이행 보고서는 2371호 이행 보고서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이런 도발 수위나 이 빈도수가 잦아지고 심해지면서 UN 대북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참여하는 나라들이
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선 지금 12월 6일을 기준으로요.
네.
지금 2375호 이행보고서는 12개 나라가 냈고요.
네.
2371호는 32개 나라가 냈습니다.
네.
그런데 2270호는 지난해 3월에 채택됐는데요.
네.
이 이행보고서가 102개 나라로 지금 늘었습니다.
네.
우선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네.
2270호는 지난해 3월에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 9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보고서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2개 나라가 지금 참여했다는 것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102개 나라까지 됐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요.
네.
2270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실험하고 이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게 2016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나라 숫자가 100개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물론 2270호든 뭐 그 기존의 어떤 이행보고서도 100개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2270호 이행보고서가 100개를 돌파했고 지금 현재 102개까지도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이행보고서들도 뭐 2371호나 2375호도 뭐 거의 뭐 30개 나라, 12개 나라, 또 중간에 2321호 이행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벌써 89개 나라가 모였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좀 심각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한국과 일본의 237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이행보고서를 냈다는 건 사실 뉴스가 되진 않습니다.
네.
워낙 잘 내던 나라들이고
네.
이해 당사국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2371호 이행보고서를 냈다는 것 자체는 뉴스가 안 되는데요.
네.
한국은 그 이행보고서에서 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죠. 이를 통해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가 많은 부분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네.
또 일본은 전반적으로 그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좀 만장일치로 좀 채택한 점에 좀 감사하는 좀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네.
또 독자적으로 뭐 그 북한 정권을 돕거나 북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뭐 추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런 이행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는 사실 좀 뉴스가 안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BOA가 보도를 하게 된 계기는 이행 보고서에 그 매번 들어갔던 그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 이행 보고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좀 발견이 되면서
네.
좀 기사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선 한국 이행 보고서가 우선 작성된 시점은 10월 27일인데요. 10월 달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개가 된 시점이 한 12월 초였고요. 그래서 BOE가 발견을 하자마자 이제 내용을 쭉 훑었는데
네.
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부분은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기존 그 이행 보고서들에.
네.
근데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져 있나 이렇게 해서 우선 유엔 한국 대표부에 전화를 좀 걸어봤는데요.
네.
그쪽에서는 답변이 이랬습니다. 서울에서 이 이행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뉴욕에서는 그러니까 뉴욕 그 본부에서는 받아서 대표부에서는 받아서 그냥 뉴욕 그 유엔 본부에. 사무국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OA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그 작성 당시부터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부분을 빼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선 기사를 좀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빠진 부분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내용인데 일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개성공단은 작년이죠 2016년 네. 2월에 폐쇄가 됐는데요.
네.
그 폐쇄의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로켓도 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김정은 정권으로 혹시 외화가 유입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네.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심심찮게
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민감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BOA도 많은 부분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네.
하고 또 한국 정부 측에서도 또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하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 조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이행보고서에 개성공단을 뺀 것 아니겠느냐. 네. 이 의혹이 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논란 자체가 그 의혹 때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수를 누가 찾은 건가요?
실수는 우선 VOA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그 논란이 있고 나서 찾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찾은 것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건가요?
아무래도 찾고 보니까 이게 왜 빠졌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한국 측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좀 해프닝이었는데요.
네.
그 UN 사무국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그 기사를 작성하고 6시간 후에 한국 그 저희 기사가 인터넷에 먼저 올라갑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간 기사를 보고 한국 대표부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제가 저녁을 먹고 있는 시간에
네.
제 개인 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우리 실수가 아니었다. 우리가 뺀 게 아니었다. 하고 급하게 알려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UN 그 사무국이 이 문서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뺐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뺐다고요?
예. 어떻게 실수로 뺐다는 건데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 대표부에서 UN 본부에 그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네.
번역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그 UN의 5개 언어죠. 뭐 러시아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이런 네. 언어들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다는.
공교롭게 그 부분이 빠진 거네요. 네,
그 6장이나 되는 이행보고서인데 하필이면 개성공단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 대표부에서는 최초 그러니까 UN에 보냈던 이행보고서 원본을 VOA에 보내줬고요.
네.
거기에도 물론 그렇게 돼 있었고
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이틀 뒤에 그 주말을 보내고 UN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로부터 자신들의 실수가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거죠.
네. 네. 뭐 이런 실수가 종종 있나요?
종종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실수가 있다고 해도 밝혀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뭐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하는 내용인지조차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뭐 양식이 있거나 형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면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개성공단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알게 된 거지 다른 부분이 빠졌다면 또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빠진 채로 놔뒀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아마 그대로 그냥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표부도 한국 정부도 사실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빠진 상태로 그냥 계속 그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수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언제 또 최근에 확인해 보신 게 언제인가요?
12월 7일 날짜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UN 사무국이 그 이런 이행보고서를 올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말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한 달이 지나서 그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그 개성공단과 관련된 빠진 문구가 결국 한 문단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넣어서 그 각 언어별로 그 한 문단씩만 번역해서 넣고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정도요.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함지아 기자가 그 UN 대북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쭉 취재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쭉 취재하시면서 특별히 그 밖에 또 감지하게 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내용을 담는 게 이행 보고서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각 나라마다 그 뭐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행 보고서에 좀 의존을 하다가 좀 취재를 할 수 있는 뭐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라든지 북한과의 교역을 뭐 싱가포르가 뭐 단절을 했다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이행 보고서에 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그 새로운 소식들,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좀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행 보고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북한과 특별히 무관한 나라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보고서 네. 내용도 좀 부실하고 이행해야 될 것도 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죠. 이름도 사실 뭐 좀 생소하고 들어본 적 없는 나라들도 이행 보고서를 내는 모습이 작년부터 관측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은 사실 뭐 크게 있지는 않죠.
네.
북한과 교역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교역이 없다.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이거 네.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하고 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국제사회 결의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건 자발적인 건데 안 내면 뭐 독촉하고 그러나요? 압박을 좀 주고 좀 그러나요? 네.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지금 현 원래는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직접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 그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이라는 걸 좀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이 전문가 패널들이 각 나라들의 그 서한을 보내고 그 이행보고서 좀 내달라 그런 요청을 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년부터는요. 특히 올해부터죠.
네.
올해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 대북 압박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 차원에서도 각 나라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별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나라들도 이행보고서를 좀 내면서 그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책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행 보고서에 참여하는 나라 수도 늘어나고 있고 고무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 193개의
네.
나라인데요.
네.
지금 현재 한 번이라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한 12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한 아직도 70여 개 나라 정도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70여 개에는 북한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시리아라든지 그러니까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도 좀 포함이 되지만
네.
대부분은 사실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런 분위기로 아직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가볍게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행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 뭐 북한의 도발 수위나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 심각해진 상황에서 좀 의미가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One Republic이 부릅니다. Counting Stars 들어보시죠.
Latel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a week could be. But baby, I've been praying hard. Said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Yeah, we'll be counting stars.
down this river every turn. Hope is our four-letter word. Make that money, watch it burn. Oh, but I'm not that old, young, but I'm not that bold. And I don't think the world is sold. I'm just doing what we're told. Drowns me, makes me wanna fly. Latel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Baby, I've been praying hard. Say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Makes me feel alive. Bab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Baby, I've been praying hard, said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북한을 포함해서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과 인권단체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나온 대통령 포고문에 전면 시행을 허용한 건데요.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로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은 일절 금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했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뺀 두 번째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당시 행정명령이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뿐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추방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주변에 북한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저 진짜 워싱턴 가서 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절실하고 절박해요.
미국 내 탈북자 정착 지원의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 탈북 동지회 김창호 대표 역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안한 나이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단체가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게 닥칠 그런 불이익들 때문에 혹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또 뭐 더 빠른 추방 이런 시간들이 더 빠르게 또 재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까봐 사실은 얘기하기도 무섭고요.
이런 가운데 탈북자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씨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올 때는 자기 가족 친척의 영향을 미치는 거 감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북한과 적대적인 미국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좀 약간 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강경파로 선문한 부생정부에서 특출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에. 예, 근데 이왕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렇게 논의하는지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 뭘 그렇게 미국 땅에서 잘못을 하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김 씨는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국 정부가 봐주길 바란다며 입국 금지 명단에서 빼주기를 바랬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라는 문구에 대체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의 염려를 예상했다며 안심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엔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고문금지 협약에 따라 정치적인 박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민들에게 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당하다가 탈북한 분들, 그러한 분들은 별 영향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북한 여권을 갖고 북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 대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 교류나 교육 교류나 그러한 작업을 담당하는 그런 작업을 운영하는 대학교나 단체라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아시다시피 그러한 경우에는 뭐 고역까지 한정되어 있죠. 요리만은.
하지만 이런 대상도 최근 미북 간 긴장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북한 여권으로 미국에 오는 북한 국적자는 외교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북한을 압박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해 워싱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익명의 30대 탈북자는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정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상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에서 난민은 예외라는 점에 우려를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같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북한과 입국 금지 조건이 다른 점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입국 불허용 국가에 베네수엘라가 북한과 비슷한 나라들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고 이념상 그리고 또 독재 정권이고 그런데 베네수엘라 국민이 안에서는 정부 관리들과 그 가족들만 대상에 포용시키고 북한 주민들은 테러 국가 리스트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모두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미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의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 주변에 보면 여기 북한에서 와서 미국에 정착해 사는 분들 중에 앞으로 자기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을 데리고 싶어 하는 분도 꽤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기도 한데 저처럼 그런 정책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미국 내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보다 우려하는 점은 미국 내 난민 입국 수를 줄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익명의 탈북자는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소통도 부족하고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독함을 더 느끼기 때문에 북한 난민 수를 늘려서 그들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 난민 수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난민 정책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자 인권 활동을 벌여온 로베르토 홍 변호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뭐 아마 그 문제가 없는 게 벌써 난문을 북한 받아주는 사람 뭐 다 합쳐서 여태까지 한 200명, 210명 나왔어요. 아니면 크게 떠들고 뭐 탈북자 뭐 이루어져가지고 뭐 많이 받아줬지만 통계적으로 다 합쳐서 since 뭐 북한 인권법 하고 나서부터 2004 지금 거의 13년 됐는데 한 200명, 210명밖에 받아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숫자 줄여 뭐 얼마 줄여서 뭐 한 15년에 뭐 거의.
홍 변호사는 난민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들어오는 건 항상 힘들었어요. 그 태국 가서 뭐 3년까지 기다린 사람 있어요. 3년, 1년 뭐 항상 그 오래 기다리고 힘들었어요. To come. Unless you are 어떻게 링크랑 연결이 됐던가 청경 목사 그 사람 아니께서는 was always difficult, always took long time. 그래서 뭐 이게 뭐 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791년 8월 앤드류 잭슨과 레이첼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앤드류 잭슨이란 위대한 공헌이라고는 남의 부인을 데리고 도망갔던 것뿐인 걸로 아는데 왜?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의 결혼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에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앤드류 잭슨과 레이첼의 결혼은 이혼이 성립되고 난 후에 이뤄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로 들썩였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치열한 비방전이 오간 끝에 앤드류 잭슨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에 대한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앤드류 잭슨의 부인 레이첼이 쓰러졌습니다.
비오웨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당선자가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이었던 1828년 12월, 레이첼은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레이첼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사람들은 레이첼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잭슨은 분노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레이첼에 대한 비열한 비방들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절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비통한 마음은 이후 잭슨의 생애와 대통령직 수행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저는 저에게 잘못한 모든 적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엾은 내 아내에게 악의에 찬 비방을 퍼부은 사람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자들은 지금이라도 신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겁니다. 제 아내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죄를 용서했겠지만 하지만 난 결코 그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1829년 1월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당선자는 테네시주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의 죽음으로 워싱턴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대통령 당선자를 맞이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답게 크고 날렵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고 큰 이마에 머리를 뒤로 넘긴 백발의 소유자였습니다. 결투에서 입은 상처로 몸에는 두 발의 총탄이 박혀 있었지만 단단한 히코리 나무 지팡이에 빗대어 늙은 히코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앤드류 잭슨의 눈매는 언제나 예리하고 위엄이 넘쳤지만 아내 레이첼의 죽음 이후 얼굴에는 아픔이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여전히 레이첼에 대한 비방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만큼 전임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역시 해소되지 않았죠. 잭슨 대통령은 아담스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전통에 따라 이어져 오던 신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아담스 대통령 역시 국회의사당에서 수행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829년 3월 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일곱 번째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취임식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 잭슨 대통령은 담을 뛰어넘어 후문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신임 대통령 취임 연설이 끝난 뒤 존 마샬 대법원장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잭슨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도와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주요 강료들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국무장관은 정치적으로 유능하다고 명망이 높은 뉴욕 출신의 마틴 벤 뷰렌을 선임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펜실베니아 사업가 출신인 사뮤엘 이감께서 또 법무부 장관은 조지아 출신의 존 버렌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해군 장관은 전 상원의원이자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존 브랜치께 맡기고, 전쟁 장관은 테네시주의 존 이톤께 맡기겠습니다. 선임된 강료들은 모두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서만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잘들 해봅시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단단한 히코리 나무 지팡이에 빗대어 늙은 히코리라는 별명을 가진 잭슨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은 존 카룬 부통령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툼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이제는 내각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 내내 싸움만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까 봐 걱정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12월 첫째 주에 보내드린 생생 라디오 매거진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